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국방당국이 21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 안보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상세한 통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당시는 미 국방부가 통화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고 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22일 폐막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개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회 결의문은 두 개의 확립으로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진핑 사상을 중국 미래 발전의 지도 원칙으로 굳건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다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합니다. 22일 폐막에 앞서 승인한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사실상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석가들은 23일 정오에 공개될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시 주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리 총리와 왕 부장은 모두 67세이기 때문에 중국의 나이 기준으로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5년을 더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새 중앙위원회는 23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예정이며 69세인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됐으며 4년을 확정하면 15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통제자로서 시 주석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호주가 22일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공동선언을 서명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펄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선언에 따라 양국은 호주 북부에서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방위, 정보 공유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호주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호주와 일본의 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방침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나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번 선언이 점점 가혹해지는 전략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이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와 24개 부처를 이끌 강요들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집권한 첫 해를 기준으로 100년 만에 가장 극우 성향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무솔리니가 세운 국가 파시스트 당의 후신격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26표를 득표해 원내 1당이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부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북동해안은 새벽까지, 함남동해안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저녁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이자 사상가인 레브 톨스토이가 1876년의 어느 날 모스크바 음악원을 찾습니다. 유명인사의 방문에 음악원의 원장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는데 톨스토이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 거장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음악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연주회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왔다는 이 톨스토이의 감상은 후에 한 작곡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톨스토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마음을 움직인 바로 그 음악, 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 번호 11이고요.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번호 11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하면 바로 이 음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안단테 칸타빌레는 작곡가들이 연주자들에게 연주를 이런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표기하는 지시어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하듯이 천천히라는 뜻의 음악 용어죠.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일꾼이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에서 작상을 했답니다. 그 노래가 애수가 섞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요였다는데요. 음악가 차이콥스키가 그때의 감상을 또 현의 선율로 옮겨서 후세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아주 큰 음악회를 위해서 관현악곡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을 섭외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돈이 궁해서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 4명이면 되는 현악 4중주로 바꾸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톨스토이의 극찬을 받은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 차이콥스키는 나중에 일기에 그때만큼 작곡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느낀 적이 내 생에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남겼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이어드립니다. 어느 예술가 생애의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또 이 곡을 만든 사연이 항상 속에 따르는데요. 파리 음악원의 학생이었던 베를리오즈가 영국에서 온 셰익스피어 극단의 공연을 보고 그 주연 배우를 아주 짝사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환상적 이야기가 이 교향곡에 담겼다고 합니다. 베를리오즈와 그 짝사랑 여배우는 나중에 맺어지기는 하는데요. 행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다섯 개로 구성된 환상교향곡 전체 악장 가운데 두 번째 무도회 악장 준비했습니다. 유지 놀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활동한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안톤 루빈슈타인의 로망스, 내림 라장조, 작품 번호 44-1,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의 2악장, 무도회,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톤 루빈슈타인, 리스트를 연상케 하는 러시아의 피아노 연주의 대가입니다. 러시아 음악협회, 페트르부르크 음악원도 만들었고요.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음악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작품 면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1861년에 발표한 피아노 소품곡 상트 페트르부르크의 저녁, 이 곡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지금도 널리 연주가 되고 있어서 루빈슈타인을 기억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전체 6개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이고요. 어딘가에 남겨놓은 가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를 자랑합니다. 피아노뿐 아니라 바이올린과 첼로 등 현악기 연주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 협주곡을 꼽자면 스페인의 음악가 후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페지 협주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앓았던 열병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로드리고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공부를 합니다. 16세 작곡을 시작했고요. 20대 중반에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당시 많은 스페인 음악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프랑스 파리까지 찾아가 음악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만난 스페인의 음악가들과 스승과 제자 또 음악적 동반자를 맺습니다. 아랑후에즈,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드리고의 신혼여행지 중 한 곳이라고 하고요. 또 첫 아이를 잃고 상심했던 때 여행했던 곳이라는데요. 당시 유명한 기타리스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던 날 기타로 만드는 협주곡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아랑페지 협주곡을 만들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협주곡이 로드리고의 아주 오랜 경제적 걱정을 사라지게 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아랑페지 협주곡을 대표하는 부분은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오늘은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프리토를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페페 로메로, 영국인 지휘자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숲속 버섯마을에 사는 파란색 몸을 가진 스머프가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스머프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어린 미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요정 같은 등장인물이고요. 1950년대 벨기에의 인기 연재 만화를 시작으로 텔레비전용 만화로 만들어졌고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 방영된 데 이어서 2011년, 2013년, 2017년에 미국 할리우드의 소니 영화사가 실사 영화의 또 애니메이션 기법을 결합해서 인간 세상을 경험하는 스머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스머프 영화는 2011년 라자 고즈넬 감독이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만든 더 스머프입니다. 스머프들이 블루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빛이 영롱한 보름달이 뜨는 블루문 축제를 앞두고 마을을 장식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음식도 만들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하는 일이 늘 엉성하고 또 실수가 많은 주책의 스머프가 오늘도 마을을 누비면서 엉망진창을 만듭니다. 빨간 모자를 쓴 파파 스머프의 보살핌 아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스머프들. 하지만 늘 경계해야 하는 이가 있었으니 마법사 가가멜과 그의 고양이 아즈라엘입니다. 마법의 액체를 만들려는 가가멜은 스머프에게서 나오는 진액만 있으면 성공을 한다면서 늘 스머프를 잡을 궁리를 하고요. 그날도 마을에 들이닥쳐 스머프를 잡으려 합니다. 가가멜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벼랑 끝에 몰린 주책이 스머프, 투덜이, 배짱이, 똘똘이, 그리고 스머프 마을의 유일한 여성인 스머페트와 파파 스머프가 때마침 생긴 마법의 구멍을 따라서 가가멜을 피하게 되는데 그 통로의 끝이 고층 빌딩이 가득한 인간 세상, 뉴욕의 맨하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신없는 인간 세상에 놀란 스머프들. 화장품 회사의 홍보 담당자 패트릭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도 스머프 때문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파란색 물체에 어쩔 줄 몰라 한바탕 난리를 겪다가 스머프들의 순수한 눈빛에 범상치 않은 요정임을 알아차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패트릭과 그레이스는 스머프들에게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스머프들은 파란 달이 뜨는 날을 관측할 망원경을 찾아서 집을 나섭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역시 가가멜입니다. 스머프들이 뉴욕에 오게 된 통로를 따라서 가가멜과 그의 고양이도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가가멜은 원래 성격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도 아나무인식 이기적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스머프들을 발견한 장난감 가게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다가 경찰에 잡히는데 마법의 힘을 써서 구치소를 탈출하고 다시 스머프들을 추격합니다. 직장이 걸린 홍보 프로젝트를 이 주책이 스머프 때문에 망쳐버린 패트릭. 스머프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서지만 파파 스머프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가멜 때문에 위험해진 스머프들을 도와줍니다. 스머프들은 무사히 스머프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패트릭과 그레이스 부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큰 의미를 전해준 스머프들의 이야기는 보는 이들을 순수한 동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영화 더 스머프에서 교도소에 있는 가가멜이 철책 담장을 넘어 탈출하는 장면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극음악 발퀴레의 기행이 쓰였습니다. 가가멜이 마법으로 불러온 엄청난 수의 나방과 파리떼가 몸을 들어 올려서 날게 하는데요. 농구골대에 부딪히고 철책에 옷이 걸리는 등 우왕좌왕하는 뒷모습에 흐르는 이 발퀴의 기행이 큰 웃음을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의 아리아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밤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체코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68의 5번 보헤미아의 삼림으로부터 가운데 고요한 숲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삼림으로부터는 두 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섯 개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1884년 43살이었던 드보르작이 다른 작곡가와 함께 프라하에서 협연으로 발표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아주 큰 인기를 얻으면서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했고요. 지금은 첼로와 피아노, 또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이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지휘자 마에스트라 장한나가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시절의 연주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미국의 지휘자 레너드 슬레츠킨이 이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장한나의 첼로로 들어보는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